영원한 저주와 절망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던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마련을 하셨고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마다 그 믿음을 인해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한 인류의 죄의 통로인 아담과 그 아담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역사를 빛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어두움의 심각성을 실감해보지 못한 사람은 빛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처럼 죄로 인한 고통과 저주에 쓴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은혜의 귀중성도 실감하지 못합니다. 여기는 크게 두 인물을 비교를 하면서 인간 역사에 끼친 엄청난 영향을 비교하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한 사람입니다. 대략 보면 한 12번 정도 한 사람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한 사람으로 인한 엄청난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결과를 많은 사람으로 역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도 한 사람 뒤에 계속 따라옵니다. 대략 살펴보면 아담은 인류의 죄의 출구를 가져온 대표자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이 사실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은 온 인류를 광명한 빛에서 죄의 동굴로 끌고 들어간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도는 아담이 죄의 어둠으로 끌고 들어간 모든 인류를 다시 광명한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는 생명의 문임을 여기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아담으로 인해서 영혼을 소멸하고 짐승이 된 인류를 모두 구원하고도 남을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서 죽은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살게 되었다는 엄청난 약속이 오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귀한 핵심입니다.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성을 말하게 되는데 가정의 대표자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는 한 가정의 운명이 바로 이 가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라고 하는 가정의 두 대표자는 전혀 다른 역할을 했음을 보는데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 각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한다면 12절에서 14절에서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1절 나머지는 여기에 비례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의 범죄와 비교될 수 없는 은혜를 가져오신 것으로 아담의 부정적인 대표와 달리 감격과 기쁨의 이유가 됨을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왕노릇하는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는 주님의 희생으로 죄의 대가는 완전히 치러지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 사실을 증거하고 이 놀라운 역사는 율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은 정죄할 뿐이었지만 주님의 의로우신 행동, 즉 십자가의 희생은 이 모든 것을 뒤집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의 역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역사 속의 모든 사람은 이 대표되는 한 사람을 따르고 있고 역시 그 결과 또한 이 대표되는 두 사람에게 비교될 수는 없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오늘 나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나의 삶이 나 하나에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각자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경각심으로 가지게 됩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온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그대로 소개합니다. 본래적으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한 것처럼 단순한 육체적인 사람뿐만이 아니라 산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도의 생명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의 첫 조상이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말씀을 범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죽음을 불러들이고 맙니다. 한번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계속 지배하여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는 왕노릇을 계속합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에 이러한 비극에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해서 죽음에 받쳐지게 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12절에 그랬거든요. 아담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캄캄한 죄의 동굴에 갇히게 되고 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미 3장 23절에서 말씀해서 읽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한 것처럼 여기서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는 겁니다. 아담은 죄의 출구, 즉 통로가 되었지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지는 말씀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13절에 그랬거든요. 즉 죄는 분명 죄이고 결과를 보면서도 처벌될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범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사실 현재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더러 비유될 수 있는 사실들이고 또 있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매스미디어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인삼을 숙성해가지고 홍삼을 만든대. 그건 몸에 굉장히 좋대요. 근데 요즘 무슨 삼이 나온다고요? 흑삼이 나오는데 흑삼이. 그것은 홍삼보다도 적어도 3배에서 5배가 비싸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흑삼에 대한 효능은 검증이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걸 문제화시키는데 이 흑삼은 암 예방도 되고 암 치료도 되고 또 노화 방지도 되고 모든 게 다 좋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검증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흑삼이라고 하는 것이 유통이 되는데 어떤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완전히 숯과 같이 탄화돼가지고 오히려 탄 것을 먹게 되면 암을 유발시키는 그런 성분이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치보다도 약 10배 정도가 높대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이 내가 흑삼을 먹으면 낫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암의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법이 만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마구 팔아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다 해가지고 흑삼을 파는 일을 뭐 별별 수완과 방법을 통해서 다 동원해요. 이게 지금 뭐예요?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좋다고 하는 것만 강조를 하지 부정적인 거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여러분 화장실 있죠? 화장실 바닥을 본래 미끄럼 방지 바닥을 하면 거기에 미끄러져 다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돈이 좀 더 든답니다. 근데 새 건물들을 지으면서 그런 건물들도 덜어 있긴 하겠지만은 법조항으로 미끄럼 방지 타일을 붙여라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타일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바닥에서 목욕탕 바닥에서 미끄러져서 다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법적으로 호소할 방법이 없는 것은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항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법은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또 해로움을 끼친단 말입니다. 바로 이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라고 이름 짓지 아니한 사실적인 형벌은 있었던 것을 지적하는데,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14절을 그렇게 했다고요. 모세까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죄하는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이것은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있게 될 사실입니다. 죄는 이름 붙여진 죄뿐 아니라 항목이 분명하지 않은 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에 소망이 주어지고 있는데,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절망을 끌고 들어온 한 사람 아담은 바로 인류의 소망을 가지고 올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이미 아담의 범죄 직후에도 주어진 말씀처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했던 것처럼 아담으로 인류 모두에게 감염된 죄는 아담처럼 한 분, 여자의 아들을 통해서 해결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범죄와 은사의 역할의 비교죠. 범죄가 우리에게 미친 역할과 이 은혜가 우리에게 미친 역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즉 아담으로 통해서 들어온 범죄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비교합니다. 마치 아담을 통해서 어둠의 동굴에 모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출구를 통해서 다시 빛으로 나오게 되는데, 죄를 끌어들인 아담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15절에 그랬잖아요. 여기 중요한 것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이 더욱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하는 겁니다. 더욱과 넘쳤으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시고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서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범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사람의 조건에 관계없는 은혜,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자연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비극에서 체념하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사랑의 손길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죄의 동굴에서 광명의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되는 것은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6절에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대로 처벌한다면 당연히 사망의 저주가 우리에게 합당하지만 우리의 행위와 그 형벌에 비교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진노의 대상인 우리에게 우리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격을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결국 범죄자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해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죄와 죽음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뭡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사망과 저주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공포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긋지긋한 죄의 종노릇에서 자유한 후에 또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안타까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에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다음에 나누게 되겠지만 바로 뒤에서 바울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6장 16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자유를 바로 사용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렇게 권면하죠. 사랑의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가족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미움과 저주의 종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룩한 사랑의 종들로 살라고 하는 부탁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가리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기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8절에 그랬죠. 여기에 한 범죄와 의의 한 행동으로 아담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예수도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의의 행동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결국 하와를 통해서지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이었다면 예수도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극도의 겸손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과 욕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도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더 단순하게 표현해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19절에 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비교되는데 그 결과는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고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있어요. 결과도 역시 대조가 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과거 완료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의한 행동으로 의인 되리라, 미래 시제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이미 죄인 되어서 완전히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나 의한 행동 예수도의 의로우신 행위는 역사의 마지막까지 오는 인류의 사람들에게 의인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료형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든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사울에게 준 권면은 결국 여기서도 순종이 진리로 입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운명도 이 두 낱말에 대한 선택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는 엄청난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간격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단순한 데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이성과 감정으로 판단해서 맞지 않으면 거절해 버리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누구도 불순종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을 달리고 있다면 당장 가장 가까운 인터체인지에서 순종의 길로 들어서야 생명에 다다를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감정의 변화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단순한 순종만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 되고 거기에 생명이 결과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권면을 바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은혜로 왕노릇하도록 하기 위한 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나의 은혜로 누리기 위해서 내 자신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미 13절에도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율법이 언급이 있었고요. 현재적으로 죄는 분명히 죄이고 결과도 좋지 않은 것이지만 법률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일들을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단순하게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가 아니라 범죄를 더하게 하리라 한 겁니다. 범죄는 뭡니까? 죄를 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율법이 결국 인간에게 끼어 넣어진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특이하죠. 결국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해도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되도록이면 그 법에 잡히지 않은 입장에서 그 법을 요리조리 도피하면서 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행여나 내가 걸리는 게 아닐까. 죄는 결국 죄인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와 드러났을 때에 오히려 드러난 그 죄의 어떤 형벌이 이미 약속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 어떻습니까? 더 악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 모르고 지은 죄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진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놔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아이러니를 보게 되는데 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별로 범죄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죄를 짓다가 법이 만들어지면 들킬까 봐서 그전보다 더 두려움을 가지고도 사악하게 그 법을 피해 가려고 하는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간교함을 알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몸과 마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더욱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평가하기를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의롭게 살았다고 큰소리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의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죄의 처절함을 더욱 절감하고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다는 감격은 평생을 별 굴곡 없이 하나님을 그런대로 섬겨온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감격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20절 하반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 된다면 오히려 이 세상은 더욱 죄의 천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장을 시작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지만은 이 로마서 6장 1, 2절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이것은 물론 우리가 은혜를 더 크게 누리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용서받은 죄만 돌아봐도 지긋지긋한데 어떻게 거기에 죄를 더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적이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21절에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즉 죄를 왕으로 섬기고 살 때 그 결과는 당연히 사망이었고,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죄와 사망에서는 자유함을 누리는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도식화합니다. 과거에 아담 안에서의 우리의 상태를 죄가 모든 인류, 즉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영토에서 왕노릇한 것, 이게 아담이 죄를 이 역사 속에 가져온 결과였다면,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처를 옮겼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생이라는 영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신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그런 운명의 변화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죄가 우리를 종으로 부리고 결과를 사망으로 가게 했다면, 거기에 비교될 수 없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는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임을 잊지 말고, 이 복된 복지의 나라와 권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복됨을 지킴에도 우리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성경이 수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실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 대표자를 따르는 것밖에 다른 건 없습니다. 이 모든 인류는 이 두 가지 대표자를 따르는 것밖에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옛 사람 죽음을 끌고 들어온 아담이든지, 살지는 아담으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저주의 자리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나는 실제적으로 이 두 인물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또 우리에게 주는 권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각자가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운명이 판가름 난다면, 나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참으로 귀중함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될 수도 있고 의인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담의 모습을 따른다면, 아, 예수 믿는 것도 저런 거로구나. 여전히 죽음을 사람들에게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의의 선물로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내가 겸손하고 나를 희생시킨다면, 많은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이끄는 역할을 또한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오늘 자신의 선택과 삶의 모습은 이 역사 속에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중한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고 주님의 영광의 약속을 바라면서 환난과 고난조차도 믿음으로 오는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해서 주님 앞에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서 칭찬 듣는 예수도의 후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